자, 2장 1절부터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네. 이미란 말은 우리 어감이 조금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점 보면 뿔이란 말을 씁니다. 오순절날이 완전히 이르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예요? 오순절. 구약의 그큰 절기 말할 때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인데 초막절 뭐 장막절, 장막절로 기억하시면 되죠.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오순이란 뜻이 뭐예요? 50이란 뜻입니다. 50. 언제부터 50이죠? 유월절 다음에 50일.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유월절 전날에. 그럼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으니까 승천하시고 난후 며칠 만이죠? 대강. 10일이 채안 된다, 그죠? 사흘간 돌아가셨던 시간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순 가는 말을 그 시기를 대한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불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알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던 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성령 받으셨어요? 예. 받는 거 누가 봤어요? 못 봤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루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상황이 가장 비슷한 예를 든다면 가령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도행전 상황하고 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뭐 중국 땅이라든가 이방 선교하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오늘날에도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런 유의 역사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상황은요, 언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목사도 많고 설교도 많은 이런 상황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것도 또 대단한 능력을 부여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니 이미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또한 가지는 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 더 있죠. 이 충만함이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다가도 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충만함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대충 분류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자녀다운 삶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의 그 역사가요, 특별히 이제 방언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라집니까? 그럼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때 연설을 한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랬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른다, 그죠?
마가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관 역할을 했답니다. 아들처럼 따라다니면서요. 베드로에게 무슨 통역이 필요해요? 이 역사가 이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얼마 후에는 예, 사라졌던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특별한 역사이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그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강권적인 이런 성령의 역사보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이 오순절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 오순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에 오거든요. 유월절에 순례객으로 와서 아마도 짐작컨대 그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오려면 엄청나게 뭐먼 데서 오면 6개월 내지 1년씩 그 계획을 잡고 오거든요. 그래서 와서는 그렇게 오랫도록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헬라파 과부란 말도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본토를 떠나서 다른 데서 살던 이 사람들이 노년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아예 눌로부터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심심풀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게 몇 개국으로 들렸을까요? 뭐 괜히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만 이렇게 꼽아 보면 한 몇백 개 정도가 됩니다. 뭐 자기 나라 말까지 모국까지 포함하면 한 15개 언어로 이게 불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니면요, 여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면 어느 나라 말을 쓸까요? 그거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 여기도 다 통했으니까? 그럼 거기는 어떻게 통할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한국말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말이란 게 하나가 되는 셈이죠? 사실은 천국은 말도 필요 없어요. 생각이 서로 다 통할 거니까. 그 말은 별 필요도 없는데, 어떤 분이 저 천국 언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요, 천국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으로 의학연수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대학에 와서 배우시는지 알아요? 한국의 천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 연수를 온다. 어느 대학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요. 천안대는 그런 못된 짓 하는 대학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대학 교수들이 연구하기 좋은 대학입니다. 돈도 많이 주고요. 몇 건도 잘 마련해 주거든요. 통일교 대학입니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전문대학이에요. 예. 왜 천국어를 한국어로 한다고 캐슬런지 한번 보셔요.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러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저 통일교가요, 한국어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놓은 겁니다. 예, 애국자라고 해야 되는지, 참 어째야 되는지 모르는데 좌우간 천국까지 가서 한국어를 쓰게 된다라고 말한 거, 이걸 뭐 한국어 입장에서는, 한민족 입장에서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차 그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외국어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음을 여기서 이렇게 얼핏 보여주는데요. 그럼 말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바벨탑부터죠? 거기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기묘한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이제 말을 좀 아시면 아실수록 더 공감이 됩니다. 다들 뭐 영어는 학교 다닐 때 배웠으느라 고생했을 텐데요. 영어 배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짜증난 것 중에요. 아니, 동사 변화, 그거 좀 규칙적으로 변하면 되지. 웬놈의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가 참 툴툴댔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불규칙 동사는요, 대체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가 불규칙으로 변하면 괜찮잖아요. 몰라도. 그런데, 잘 쓰는 단어는 다 불규칙입니다. 많이 쓸수록 불규칙이 심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불규칙이 자기들에게 불편하냐 하면요, 전혀 안 불편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가 배우려면 그 불규칙 때문에 혼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을 쉽게 못 배우도록 고의적으로 이렇게 삐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거꾸로 한번 보세요. 우리말은 참 쉽죠? 우리말 참 쉽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말 배울 때 신경질 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one man 하면 끝인데요. 우리말은요, 한 사람, 한 분, 한 명, 한 놈 이러죠? 책은 뭐라 그래요? 한 권 가죠. 연필은요? 한 자루 가죠. 개는요? 한 말이라고 그러죠? 소는요? 한 결도 있고 한 두도 있고 한 필도 있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거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참 유명한 실수 하나 했습니다. 장례식 때 올라가서 사회를 보면서요. 예, 오늘 장로 두 마리 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이게 우스워졌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장로 뒤에는 가만히 있어봐라. 뭘 붙여야 된다? 헷갈려버리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안 헷갈려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못 배우기 어렵도록 계속 꼬아놓은 듯한 느낌이 참 들어요. 영어는 뭐 있다 할 때 푸돈 하나면 끝납니다. 이게 우리말 좋아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자는 쓰다, 안경도 쓰다, 양말 신다, 허리끈 매다, 귀걸이 걸어요? 이중이 이상해. 귀걸이를 걸어요? 어? 귀걸이 걸다 해요? 나는 달다로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옛날에는 달다였는데, 요새는 귀걸이를 걸다, 참,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시계는? 하다. 또 뭐 없나요? 신발, 아, 그건 신다에 담겨서. 우리말은 이게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단어 하나면 될 걸 갖다가 우리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우리말 배울 때 와, 우리가 한 단어를 안 쓰고 왜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동서남북인데요. 영어는요. 이 순서가 또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는 신사숙력하는데 저 사람들은요. 그것도 뒤집어져 있어요. 배우기 어렵도록 일부러 패배 꼬아서 뒤죽박죽 해놓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어를 번역하고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뭐 이해를 들어가면 저 이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나라 말은 앞뒤 순서 마구 뒤집어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우리말은 순서 마구 뒤집어도 괜찮습니다. 이유가요? 아니요. 순서를 마구 뒤집어도 괜찮은 이유는요? 주어? 뒤에 갖다 놔도 주어, 앞에 갖다 놔도 주어, 관계없어요. 왜? 토시 때문에요. 우리는 토시를 가지고 주어, 목적어 다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위치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토시가 없거든요. 무각화해요. 위치 각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 영어를 쓸 때 가끔 엉터리 영어 문장을 써놓습니다. 엉터리 영어 문장을 써놓고 해석해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해석 잘합니다. 뭐가 엉터리냐면 순서를 뒤집어버리면요. 영어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면 달라지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뜻을 파악해놓고 우리말 순서에 맞춰서 그냥 풀이를 해내버리거든요. 그런 말이 건사한데 얘들아 이건 우리말 순서를 해석하면 그렇게 말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 영어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이런 장난 제가 많이 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만 합시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서로 융합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이상 지금까지 아무리 용을 써도 언어 통합이 안 돼요. 우리나라 36년간 뭐 일제하에 압박하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언어마저 없애버리면 됐었겠습니다. 근데 언어가 살아있는 한 안 돼요. 지금 저 세계적으로 가장 불쌍한 나라 중에는 민족도 있고 언어도 있는데 땅이 없는 족속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느 족속? 크루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일부는 터키에 들어가 살고 일부는 이란에 살고 일부는 이라크에 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쪽 들어가가 그 나라에서 동아대가 살지 왜 또 세금들 다 쫓겨요? 왜 그 나라에 동아대가 못 삽니까? 자기들 말이 살아있는 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옛날 후세인 때문에 이라크에서 쫓겨가지고 한번 못살 당할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 때문에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하는데 안 흩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흩어버렸던 그 일이 사실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여기 와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거냐를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혹시 누가 천국 언어를 열심히 배우자고 하거든 속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던 자식들이 저거 웬일이야. 그래서 저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있습니다. 야,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뜻을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저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거.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촌놈들.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 저 자식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막 해대보세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들. 놀란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고 묘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술에 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 취했다. 저놈도 술 취했다. 왜 술 취했다고 그랬을까요? 외관상 술 취한 사람들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비슷했을까요? 집에 저기 술 많이 자시는 분이 있으면 쉽게 알고요. 신랑이 술을 별로 안 먹으면 알게 됐어요. 술 많이 먹는 사람 금방 알아요. 말이 많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 말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죠?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혼자 드시며 한식을 드시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술 많이 술 취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이 제자들 보세요. 저것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요. 예루살렘을 온통 시끄럽게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그 11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아, 그건 예측 뭐한 건데, 맞네요. 그것도 맞아요. 용감해지고요. 아, 저건 적어놔야 되겠다. 하나 더 있는데. 좀, 벌게 줘서 됩니다. 성령 받아서 여기 올라가지고 벌게 줘서 가능성이 있고, 설치한 사람들도 좀 벌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중에 추가시켜 놓을게요. 용감해진다고 하나 더 있네요. 근데, 저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것은 고구들도 그런 암시가 약간은 포함된 것 같아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좀 비슷한, 외관상 비슷한 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너무 입이 무거운 사람, 그 다음에 표정이 너무 좀 딱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술을 한 잔씩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풀어지고 말이 많아지면 괜찮은데, 정거가 안 되면요. 수요일 아침에 한 잔하고 가가지고 얼굴도 펴고 입도 좀 펴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푸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이 좀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저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을 좀 받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나면 한국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요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할 여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냉정하고 정정하기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뭔가에 꼭 미친 듯 술에 취한 듯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하셔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짝 미친 사람들입니다. 내만 보면 이 미친놈 새끼가요 하는 놈 하나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 우리 집 앞에 그 농협 지점장하던 놈인데 지금 영일군 농협 전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전무가 뭐냐고 내가 물었더니 자기 위에는 그 선출직 조합장 한 사람만 있고요. 이 사람을 빼면 그 다음에 전무가 영일군 농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되게 높네. 그런데 높아지거든 말이나 좀 곱게 하라거든. 내만 보면요 이 미친놈 새끼가 그놈의 자식이 날 보고 미친놈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니 여자 얼마 받나? 이게 그 노래거든요. 니가 언제 증거가 하는데? 와, 니 증거 돼가지고 이 자식아 목사 대구들랑 그 너 교회 그 저 뭐야 헌금이나 농협에 적금 좀 해라. 이게 그놈의 자식 날고 한 데 이제 주로 그겁니다. 혼자 있으면 지하고 나하고 둘이 만났을 때 말이 조용 괜찮은데요. 그 어디 고등학교 동기 한 놈이 어디 나타나거나 전화라도 오면요, 야 미친놈 이거 왔다 이거 봐라 이래가지고 또 미친 소리 나오는데, 걔들이 보기에는 살짝 미친 거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비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다. 베드로도 사실은 갈릴리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일단 볼 때 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기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하는 말에 놀래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극구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말을 잘하고 이럴 수 있을까? 이유가 뭐죠? 성령 받았어 이러면 답 제일 좋죠.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몇 년 동안 공부한 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책망해가며 야단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막 성령 보내셨더라면 일이 쉬웠을 건데,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 가면 했었던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만나고
본인의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두 개요? 그럼 예수님 3년 동안 공부시키는 거는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사실 들을 수 있을 만큼 남아있지만 예? 이런 거를 그동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덜커덕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씨 뿌려놓고 가르치고 해놨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가면 또 그 얘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된 이유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나누는 거 말이야. 서로 나누고 정말 우리가 저 꿈에 그리던 이상향을 초대교회가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말하면요. 사도행전 그거 다른 거 몰라도 그건 아셔야 돼. 아는데. 성령 받았어요? 보세요. 거기서 다시 성령 받았어. 저기 42절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된 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성령 받았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아서 뭐 모든 것이 다 끝났네요? 끝난 거 아니에요. 42절 60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지 않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부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번 능력 주시면 나도 위대한 사역자가 되리라. 꿈 깨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느냐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성령의 역사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그동안에 베드로에게 많은 걸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것, 잘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고 사모해서 될 일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된대요?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막 누가 했지 싶은데요. 어떤 분이 하나님 내게 짝지를 주세요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이 기도 끝나기 전에 저리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짝지인 줄 알고 그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삐그덕 하더래네요. 그래서 딱딱 봤는데 그게 권사님이 퇴근하면서 늦게 기도 시장 가게 문 닫고 가시는 길에 돌아가지고 기도하고 간다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가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그 앞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그걸 따를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 듣는다는 자체가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큰 일을 못 해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성교를 꿈꾸는 사람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요. 앞으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중국도 우리 앞에 있고요. 북한도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북한 문만 열리면. 교회 지을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 모으고 있습니다. 평양에 가서 무슨 교회 짓고 싶으세요? 제일 큰 게 지어가지고 무슨 이름 붙이고 싶어요? 평양 효자 제일교회? 평양에 가서 동북에 빨리 짓고 싶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마른 그리 하면서도 맨날 건물 지을 생각만 하고 거기에 자기 교회 이름 갖다 붙일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요. 건물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되느냐 하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일을 교회가 정말 그 관심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돈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교회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교인들 없고 말씀 제대로 가르친 사람 없는데 교회 건물만 세워놓고 돈만 갖다 안기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성령만 역사하시면 어느 날 베드로가 변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그러면 늘 우리 답은요 성령 받고 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꼭 잊지 마세요. 성령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시작을 하고요. 전도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언제 이랬나 싶을 정도로 말을 참 잘합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는 헬라어치고는 좀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성령 받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래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웬만한 히브리인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인용했던 구절이 어디 말씀이죠?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요.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까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예,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가 아니고요? 야,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지금 변증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제 3식 하는 말이 나오죠? 야, 지금이 3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 취했겠냐? 그 얘기입니다. 3시면 몇 시예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6 하면 다 맞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3시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면 유대인들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각에 술 먹는 유대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침 9시인데 지금 술 먹는 놈이 어디 있냐. 우리 술 먹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니까 17절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제일 이상해요? 자녀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네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제일 이상한 현상이 뭐예요? 제일 이상한 거요? 없나요? 차려봅시다. 제일 마지막 거요? 늙은 이들이? 꿈. 늙은 이들은 무슨 꿈을 꿔요? 하긴 뭐, 잠 많이 자니까, 맨날 밤에. 예? 잠도 안 오는데 맨날 누워있으니까 꿈밖에 더 꾸겠어요? 이 구들이 설마 그런 구들일까요? 이 꿈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늙은 이들은, 원래 늙은 사람들은 저게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늙은 이들은 뭘 먹고 살아요? 추억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돌아보고, 아, 옛날에 참 나도 젊을 때 한때 이런 거 했지, 이러고 살 늙은 이들이 그게 아니고, 앞날을 내다보며 희망에 부풀어 살게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이게 제일 이상한 얘기죠. 예수 믿는 늙은 이들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만 되짚고 사는 게 아닙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요. 꿈에 부풀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늙은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러죠? 그 성경에 예언이라고 말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고 뭐 부동산 뭘 사놓으면 대박 터지고 이런 거 예언 아니에요. 점쟁이가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맞을 확률도 별로 없지만요. 여기 예언이란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풀어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 예언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예언이. 그 우리 점쟁이가 말하는 그런 예언은 성경에 잘못하다가 그거 맞아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건 안 하세요. 오늘 저희 가서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어느 집을 사야 많이 오를까요? 그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어느 주식을 사야 그런 예언은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드러내는 이런 일을 너희 자녀가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전히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힘껏 뛰쳐나갈 거란 얘기인데 이 세 가지는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거의 다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계시가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시를 좀 주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걸 예사로 보지 마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주교 교인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어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읽거나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 해석이요. 교회에만 있습니다. 해석의 권한이 교회에만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교황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이 천주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읽고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해석할 권한이 개신교인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잘라서 나온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럼 루터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단. 루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으라. 그 말이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권위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것이 이런 어떤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는 이 성경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신약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어떡하라. 결론은요, 그, 베드로의 이 부분의 결론은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모든 이에게 계시가 주어졌으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가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17, 18절은 아마 그 17, 18절은요 현재 사도들에게 임한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19, 20은 좀 다르죠. 19, 20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건 뭐에 관한 얘기인가? 이거는 그 제자들의 그때 상황이나 예수님 때 상황 같지는 않고요. 언제 같죠? 이 말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말세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초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을 그때의 일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요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니까 요엘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엄격하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게 뒤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마치 저 앞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제법 간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바로 앞뒤로 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초림에 재림에 오시는 그 두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상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붙어 있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는 시대가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기억을 하시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의식한 사람이 가끔 쓸 때, 요즘 시대를 특별히 구별해서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말세지 말이란 표현을 쓰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런 뜻에서 말세지 말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흔히 말하는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 무서운 협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냐. 이 문장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게 유대인들 듣기에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뭐. 일종의 협박 같아 보이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설마 협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23절이요? 그 얘기 하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했는데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어쩌란 얘기예요? 전부 자살해가 죽으란 얘기입니까? 핵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저 뒤에 갑시다. 38절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 얘기입니다. 요 말이 하고 싶어서 지금 협박 공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 쭉 연결하면 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꺼낸 얘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독생자임을 증거하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좀 위로한다 그럴까요? 그래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3절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주나요? 뭐라고 희망을 줘요? 너무 겁먹지 마.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 왜?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 이런 표가 들어가잖아요. 23장은. 비록 너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실수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그 얘기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덧붙여 놓은 게 24절이요. 요것도 듣는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수가 죽어서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요.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가 용서될 여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이거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저기 2002년 축구 시합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느 팀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 없는 팀하고 붙다가 페널티 치고 우리가 먼저 하나 얻었잖아요. 이탈리아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넣으면 이긴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노골 돼버렸거든요. 밖에 차버렸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박지성.
그게 박지성이라고요? 설마? 근데 누군지는 적어놓고 저래가지고 저 게임을 우리가 만약에 졌으면요. 걔는 대한민국 전체에 아마 역적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를 정도로 저거 어떻게 사겠나 이랬는데 그 게임 우리가 이겨버렸거든요. 어쨌거나 이겨버렸는데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실수가 묻히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그 죄가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묻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본다면 너희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느냐고 말하면서 용서받을 길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살금살금 표현을 하고 이 말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주 참 뭐라고 그럴까요? 나쁘게 말하면 겁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이끌어가는 재수가 이야 어떻게 너 베드로의 재수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상당히 그 아주 고단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어느 성경 인용을 했나요? 시편이란 말이 있죠?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다윗이 타고 나오면 아 이게 시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인용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내가 누구일까요?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다윗이 부르는데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아이, 독해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저는요? 예수죠? 그러니까 다윗이 부른 노래에 내가 란 것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9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죠?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소리 왜 합니까? 그 앞에 구절과 관계가 있어요. 다윗은 죽어서 묘가 우리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27절에 가면요. 서금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분은 다윗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를 가리켜라고 지적하신 거 아주 잘했고요. 다윗은 그 뒤편에 가서 다윗은 죽어가지고 묘가 우리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서금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한 그분은 다윗이 아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다. 그럼 그 얘기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다라는 논쟁을 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인용했던 구절을 30절, 31절에서 다시 되풀이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32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이상한 일은 우리가 술취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구약에서 열 선지자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 예수는 또 시편을 인용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듣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어떻게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아주 잘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36절로 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박할 근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소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했더니 사람들이 한꺼번에 3천명이나 돌아왔더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 설교 멋지게 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3천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이 설명해 나가는 걸 보면 막히게 잘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지적 수준과 그들의 심리 상태와 이런 걸 잘 움직여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해서 아무 따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설교할 일은 별로 없다 치고, 그거는 제가 막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혹시 아이를 가르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마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교재를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속속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할 거냐 하는 건 노력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 노력 안 하고 내 준비 안 하는데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될 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39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잡소리 하나 할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요, 여기에 너희 자녀와라는 이 구절을 그 화란개혁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너희 자녀와 라는 이 구절이 너희 어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과 의미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저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이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추구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소중하게 얘기는 교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화란교육교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느냐 그 얘기죠.
네.
네. 여기에 너희 자녀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훗날 태어날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먼 훗날에 너희 후손들에게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사람이라는 거냐?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월 뒤에 태어날 여러분들의 후손, 그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에게까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 문제를 유아세례를 줘야 하는 근거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그렇게 옳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유아세례를 줘서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구절을 유아세례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해석을 좀 잘못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이 말은 의미상으로요 현재 여기 있는 너희들 뿐만 아니라 후대에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석상에 오해가 약간 있는 구절이란 뜻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아세례가 옳으냐 마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유아세례에 대한 얘기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건 지금식으로 말하면 유아세례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연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설교 한 방에 그냥 3,000명이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나요?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성령 받으면 한 방에 이렇게 되나요? 너무 간단하게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는 함부로 말하지 말란 뜻을 자꾸 묻는 겁니다. 이 설교 한방 가는 편 자체가 좀 막 안 좋습니다만은요. 이건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있던 모든 다른 제자들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뿌려놓은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거요?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여기 동조했는 사람들도 끼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고 사기 터도록 다 해놓은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저게 베드로의 설교가 효과를 발휘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단독 사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그 씨가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꽃이 핀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이거 누구 작품이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죠?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시고 성령 주셔서 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한번 볼래?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한 방에 옛날 예수님께서 그물 던져라 했을 때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올린 데가 몇 마리였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구절입니다. 모나미 볼펜 보세요. 참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진짜네, 그 사람.
예, 관계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그 이걸 만들면서 성경의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1호 3호 새겼는데 글쎄요. 꼭 그래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 사장은 처음에 새길 때는 그런 의미로 새겼답니다. 그때 153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의장에 뛰어들어서 설교 한번 했더니요. 3,000명이 되었더라. 누구 솜씨라고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솜씨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맞는데 거기에만 우리 눈을 돌릴 게 아니고 조금 더 넓게 봐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성령 보내셔서 이런 일을 일으키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어느 기간이요? 13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 다 뿌려놓고 이게 사기 틀 상황이 딱 있는 거기에 결정적으로 베드로 설교가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멋진 설교를 했다. 이렇게 너무 그 그것만으로 보지 말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찬성했다가 살아났단다 그 말 듣고요 속이 바짝바짝 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들리는 소문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단다니. 그래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끙끙 앓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가 이런 설계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됐느냐 그럴 때 이유 하나만 딸랑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주 원인은 근본은요, 그렇게 될 토양은 예수님이 다 닦아놓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커 나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 성령의 역사만으로 아니면 제자들의 그 열심만으로 이렇게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거든요. 뭐 때문이냐? 그냥 간단하게 성령의 역사심 때문이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그 요인들이 참 복합적이고 그 안에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예수 계속해서 그 애를 썼던 것은 기도였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역사. 그러면 두 번째 갈 것도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관심 기울였던 게 뭐냐면 말씀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 세우잖아요. 집사 세우면 그러니까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서 집사라는 단어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사기라고 일단은 집사라 합시다. 편의상 일꾼들을 7명을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고 그 다음에 재정 돌보는 거는 이 집사한테 맡기고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려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걸 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행정 돌보고 재정 돌보는 거 우리 안 할게. 그건 집사들이 알아서 해라.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기도가 크게 작용하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이건 곧 쇠퇴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해놔놓고 영국 교회 자체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유능한 재주 있는 사람들을 전부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그래놓고 영국 교회 자체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인이 얼마 없는데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세계 각국에 나와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요, 지금 선교사 나와가지고 선교한 형편 못된다, 선교사 다 불러들리라는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 뭐 영국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씀부터 지금 제대로 가르치라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선교사들 열심히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잘 해내지 않으면 완전히 기초 없이 그냥 거기에 근무 짓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가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토대는요,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배우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선교하고, 말씀 배우면서 구제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다른 일에만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근본이 허물어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칭찬을 더 받았죠? 마리아가요? 뭐 해가지고요? 일 안 하고요? 그냥 일 안 하고 뭐. 아니 그래, 저 자매 둘 다 예수님 오셨는데 방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면 밥은 없다는데요. 시켜 먹어야 돼. 그렇게 되면 다들 밥 굶어야 되고 곤란한 점이 하나뿐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더 칭찬하셨다는 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당을 다 때려치우고 전부 공부하는데 다 들어가 버린다. 식당 일이나 다른 일들은 해야 되죠. 해야 되면서 이거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그 학생 집회에 참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두 번씩 5박 6일은 짧고요, 6박 7일이 보통인 이런 집회에 정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요, 그 집회 가가지고 제가 다른 일 하나도 안 맡고 오로지 설교 듣고 공부하는데 거기만 몰두해 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부탁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임원을 하나 맡게 됐죠. 그럼 학생 집회에 나가면요, 중고등학생 집회에 그 뒤에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보부가 있었는데 공보부를 흔히 골병부라고 불렀습니다. 수양이 열린다 그러면요, 그거 담당하는 친구들은 옛날 그와 끌판 있지 않습니까? 끌판하고 등사진 메고요 갑니다. 도착하는 즉시 골방에 들어박혀가지고요, 다른 기자들이 쓰가오는 원고 그거 전부 철필로 밤낮없이 일해가지고 5박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출발하기 전에 수양의 회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골병부라고 불렀어요. 밥 하는 사람, 그거 하는 사람, 그게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내는데, 제가 그 일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도 안 하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마쳤다가 3학년 말에 부탁해가 대학 4학년 때요, 제가 그 학생들 한 2, 3천 명 모이는 대회에 준비위원장을 맡아가 준비하고 대회 뒤치다거리를 바짝 하는데, 하다가 그 한 대회장이 잠깐 잠시 들렀는데 가서 보니까 애들을 전부 설교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소리들로 불렀어요. 그땐 제가 꽤 높을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에 전국 SFC 부위원장은 직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부 직함. 그리고 제 말이 상당히 권위가 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도 난 후회함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동안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갚는다는 의미에서 이러고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대학교 오늘 방금 들어온 여러분들이 수양해갖고 모여와가 뒤에서 일만 하고 뒤치다끄리하고 이래 열심히 내면 몇 년 안 가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은 해야 이게 돌아가니까 일은 해라. 그러나 어떻게든지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 후회가 올지 모른다. 신경 써라. 그 얘기를 했는데요. 훗날에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해준 그 얘기가 얼마나 귀한 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일을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는 근본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뛰었던 우리 선배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방황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 충성하는 것이 그런 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혹시 그 중에 이런 사람 아니 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도 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혹시 답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도 용서가 될까요? 정말 돼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돼요? 성경에 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용서 안 된다 이런 거 없나요? 용서 안 되는 죄가 하나 있긴 있죠. 아, 성령 회방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비교하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 죄냐고요. 성령해방제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도 돌았으면 용서되는데 용서 안 되는 죄, 성령해방제 요거는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성령해방제입니다. 내가 혹시 성령해방제 짓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해방제를 짓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설명은 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만은 성령회방제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걸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는 죄가 성령회방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요. 그 말이 어디 나오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확인 좀 해 두셔요. 그래서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고 돌아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계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정리합시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요 이 본문을 보고 만들어냈거든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르크스가 이 본문을 보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고 공산주의 사회를 시도한 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만든 그 공산주의와 여기에 나오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아니하고 남인하고 서로 나누어 가진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거 미리 생각 좀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발적이고 거기는?
예? 일단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아,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여기도 동의는 안 거쳤는데 요거는 자발적이고 그거는 타이고 강압적이고 다시요? 요거는? 요거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것이고 거기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일 큰 차이는 여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감동이 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근데 마르크스가 만든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요. 그거는 사람이 의미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전체 설교를 짧게 요약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는 메시아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비난한 게 술 취했다고 비난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이게 두 항목입니다. 근데 이 항목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게 언제냐 하니까 요엘스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날새다고 얘기했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새로운 시대가 그럼 뭐냐? 새로운 시대,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요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표현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떤 시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라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십시다. 지난번에 1장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뭘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가지고도 같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긴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핵심은 새로운 시대, 결국은 천국이 다가왔고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에 열정을 가진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재산 다 내놓으란 얘기입니까? 뭐 하자는 얘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면요. 재산 다 내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성령을 받자는 얘기예요? 그럼 회복하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 얘기죠.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산 내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얘기를 듣나 본데? 재산 못 내놓을 사람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이상하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우리의 목표다, 이런 게 참 많을 텐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재산 내놓는 거 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예?
예. 성령으로 인해서 듣지만 결국은 굉장히 이제 기쁨과 신선한 마음,
네?
어떤 날 그저 그 자체가
예.
그 고른 그 마음을 또 상태로 상태를
예.
말하는 말인 것이고 그의
고개 어떻게 그렇게 됐죠? 성령 충만하고 또 세상 내놓고 낙타까지 안 하려고 그러네. 니 꺼내 거 없이 갖다 내놔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다들 뭐 큰 거 하나씩 가 있는 모양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말할 때 맞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에서 크게 부흥해 가던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는 아마 제1번 요소가 아마 그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가는 장면. 이걸 닮아가자 그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세상 내놓으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긴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요걸 따져야 되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크게 부흥해가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뽐보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가르침 받고요. 그 이제 약발이 좀 들어간 셈이네, 그죠? 가르침을 받고, 욕심 없이요? 아이고, 욕심 없이 일하면 내 나이 든다는 얘기 되는데, 니꺼네 그 없는 사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언제까지 가면 저도 잘 모르고요. 상당한 기간 지속이 된 이후에. 아니요, 그렇게까지 길까지는 안 해요. 요런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얼마 뒤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하로 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 가서 또 새롭게 형성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다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그죠? 네. 성령이 밖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배웠지만은,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되돌아와 예수님이 배웠던 것도 학생을 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러면 성령이.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참 복합적인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원인을 하나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런저런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서 이제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고 묻는다면,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론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닮아가자고 말할 때 어쩌면 가장 본받아야 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 쉽게 말하면 배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다음에요?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연이 아니다니까요. 본문은 뭐라고 하냐 보세요. 주께서, 근데 주께서 그리하셨더라는 걸 우리 측면에서 보면 저절로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을 동원하고 무슨 전도 쓰고 집집마다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니,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느 것이냐면, 정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요즘은 교회가 칭찬듣기보다는요,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 이유 없는 욕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못 살아온 것이 주원인이긴 하지만, 교회가 이유 없는 이유, 저게 비난을 자꾸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약간의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깔려 있습니다.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왜 불가능할 거냐? 우리가 엉뚱한 욕심이나 엉뚱한 데 신경이 자꾸 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예수 믿는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면, 그건 안 믿는 이웃들에게 저런 안 미쳤나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미쳤다고 해대는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요, 그리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그럴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말이 먹혀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속에 일단 넘쳐나야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전도가 되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이 우선이 아니고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세계까지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기다려.